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알레포의 쿠르드 지역에 폭격을 가해 민간인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쿠르드족 관리들과 현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지난달 초 개시된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군대라는 이름의 반군 단체 등은 쿠르드족이 몰려있는 알레포의 세이크 마크수두 지역에서 쿠르드 민병대와 계속 싸울 것을 선언했습니다. 극단주의 반군 단체인 이슬람의 군대는 동영상 성명에서 쿠르드 지역에 대한 폭탄 공격은 쿠르드군이 자신들이 장악한 알레포를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의 관리들은 유엔의 시리아 휴전 감시단에 보낸 서한에서 휴전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활동가들은 쿠르드군과 이슬람 반군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쿠르드족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알레포 지역을 반군이 장악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늘 전례 없는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들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가 유럽의 망명 규정을 점검하는 방안과 두블린 규정으로 불리는 현행 이민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유럽에 처음으로 들어온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 두블린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두블린 규정 자체를 폐기하고 각국의 경제 상황과 망명 신청자 통제 가능 정도를 바탕으로 각국의 의무적인 난민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634건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형 집행 건수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 1989년 이래 25년 만에 최고치이며 전년도에 비해 54% 증가한 것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 집행은 특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 주도했으며 전체 사형 건수의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76%가 증가한 158건의 사형이 이루어졌고 이란도 31%가 늘어난 977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워싱콘신주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후보 경선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48%의 득표율로 35%에 그친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교적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이번 승리로 위스콘신주에 할당된 42명의 대의원 거의 모두를 차지하면서 전체 대의원 수 475명으로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300명 이내로 좁혔습니다.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는 56%의 득표율로 클린턴 후보의 압승을 거뒀으며 이로써 최근 치러진 민주당의 7차례 경선에서 6번을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후보와 클린턴 후보 간 대의원 수 차이도 24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리비아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두 개 정부 가운데 한 곳이 유엔이 중재한 새로운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리비아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적 구원정부 측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 이외의 모든 관심사들을 내려놓는다며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를 분열과 파괴로부터 구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총리와 의회, 장관들이 모두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정부의 파이즈 세라지 신임 총리는 지난주 트리폴리에 도착해 해군기지에 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토브루크의 리비아 행정부는 현재까지 통합정부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고등법원이 두 개의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하도록 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고등법원 미야자키 지원은 오늘 일본 남서부 지역의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가 재가동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원전 운영 주체인 규슈 전력 측이 화산 폭발과 지진 위협을 저평가했다며 지난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재가동을 주장해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은 한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는 아직 미지수라고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처음으로 석탄과 철 등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대상 품목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인 불법 노동자 14명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러 간 불법 체류자 추방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새벽에, 북부지방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300mm 신형 방사포와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하지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 장관은 6일 국방부 출입 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지난달 9일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를 공개한 것만으론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시한 핵탄두 폭발 시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지하에서의 핵탄두 폭발 시험이나 탄두부의 핵폭발 장치에 핵물질을 넣지 않고 지상에서 기폭시험만 하는 두 가지 실험을 모두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의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신형 방사포를 이르면 올해 말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장관은 300mm 방사포가 탄도미사일에 비해 생산 비용이 저렴한 데다 대량 사격이 가능하고 또 기존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신형 방사포 개발에 주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KN-09로 불리는 300mm 신형 방사포는 지난 2013년 5월 동해로 6발이 발사되면서 처음 포착됐고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여러 차례 시험 발사됐습니다. 지난달 3일과 21일, 29일에도 신형 방사포가 잇따라 발사됐는데 북한은 특히 지난달 21일 발사를 최종 시험 사격이라고 밝혀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당시 보도 내용입니다.
남조선 작전지대안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위력한 대구경 방사포의 실전 배비를 앞두고 최종 시험 사격을
북한의 신형 방사포엔 유도 장치가 달려 목표물에 대한 명중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신형 방사포는 강원도 원산 앞바다의 한 암초에 그려진 표적을 명중했는데 유도 장치에 의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 개발도 진전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실전 배치까지는 체계 결합과 비행 시험 그리고 양산 과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로켓처럼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연료로 인한 출렁거림이 없어 발사대 차량에 탑재돼 장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연료 주입에서 발사까지 3, 40분이 소요됐다면 고체 연료 미사일은 10분에서 15분 내에 발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항상 미사일에 연료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동식 발사대를 끌고 가서 발사대 탁 세우고 그냥 쏠 수 있는 거죠. 발사가 포착이 된다 해도 선제 타격이 어렵겠죠.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한국군이 2020년 중반까지 구축하는 킬체인으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뉴욕타임스 신문 등 해외 언론들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군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핵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아직까지는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해 공표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5일 특정 북한 광물의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품목별 대북 통상 금지령을 공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2016년 11호 공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몇몇 품목의 대북 통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네디움 그리고 히토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류에 속하는 5개 품목이 대북 수출 금지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처로 8개 종류 19개 항목이 통상 금지 품목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13년 9월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900여 개 항목이 담긴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특정 국가에 수출 금지 조치를 한 것도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처에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공고문은 오로지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북한산 철과 철광석 그리고 석탄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 라진항을 통해 석탄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공유는 인도주의적 요구가 있을 때 혹은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북한의 민항기가 연료가 필요할 경우 기름을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수출하거나 재급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금과 히토류 등은 유엔 결의대로 예외 없이 대북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금지 품목의 대북 수출입에 일부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목적의 북한산 석탄, 철, 철광의 수입과 관련해 해당 회사 책임자나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 세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또 라진항을 거친 석탄 수출의 경우 세관 외에도 지방정부급 상무부 사무실에 먼저 이를 알리고 상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중국 외교부가 이를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처들은 민생 목적 등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중국 정부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 27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 한 달을 맞은 현재 이들 선박은 모두 발이 묶인 상태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를 통해 현재 위치가 드러난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선박은 퍼스트 글림호와 그린라이트호 두 척입니다. 이들 선박은 각각 북한 동해 원산항에서 서해 남포항으로 또 반대로 남포에서 원산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 다른 나라로의 운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재 선박 27척 중 다른 나라로 운항하는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는 게 확인된 겁니다. BOA가 선박이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자료와 지도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한 달을 맞은 5일 현재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은 사실상 모두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AIS의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제재 대상 선박인 세보호와 미림호, 회령호는 남포항에 정박 중인 상태로 파악됐고 미림 2호와 려명, 라남 2호 등 6척은 북한 서해 방면을 향해 운항하다가 지난달부터 차례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져 현재 남포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천령, 강계, 지해산호 등은 원산항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을 끝으로 신호가 꺼진 상태로 있어 이달 초 김책항에서 일시 포착된 태평산호와 함께 동해 쪽 항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보리결의 2270호가 채택된 당일 해외 항구나 공해상에서 24시간 이내 위치가 파악됐던 선박은 모두 15척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뒤 이 숫자는 7척으로 줄었고 이달 말에는 두세 척만이 간간이 포착됐습니다. 위치가 파악되는 선박들은 중국과 홍콩, 러시아 앞바다에 짧게는 사흘, 길게는 2주 넘게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에 대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재결이 한 달째인 현재 해외 공해상에서 오랜 기간 대기하던 선박들마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는 등 제재 대상 모든 선박이 발이 묶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네 척의 선박은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영변의 플루토늄 추출 시설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건물에서 가스가 배출되는 등 중요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건물은 사용 후 연료봉을 활용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 시설입니다. 지난달 12일과 지난 20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지난 5주 동안 두세 차례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관측입니다. 윌리엄 머그포드 연구원과 조셉 버미데지 연구원은 4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이런 움직임을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연기가 나는 일은 매우 드물고 특히 지난 겨울 이후 처음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연기가 배출되는 것은 건물 온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뭔가 심각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이 플루토늄의 추가 추출 작업인지 불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이 수주 혹은 수개월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지난달 의회 증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두 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신축 중인 실험용 경수로에서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말 두 번째 변압기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작은 트럭과 크레인으로 보이는 차량들을 동원해 전선 혹은 통신선을 수리하거나 가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압시설 주변에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원들은 경수로가 완공에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 안에 가동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연료 다발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됐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서해 백령도에 배치된 육군 코브라 헬기 부대가 어제 공기 부양정을 격파하는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육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육군 코브라 헬기 두 대가 가상의 공기 부양정을 향해 2.75인치 로켓 10여 발과 20mm 발칸포 수백 발을 발사하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 옆에서 기동하던 다른 코브라 헬기가 뒤따르면서 미사일 회피용 기만체를 발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육군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코브라 헬기 중대를 백령도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사격 훈련은 최근 공기 부양정을 이용한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 침투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인 불법 노동자 14명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30일 안에 추방키로 한 북러 간 협정 체결 이후 첫 언론 보도에서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인 노동자 14명이 최근 추방돼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톰스크주 연방집행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2월 초 세메레스크란 마을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이민국에 1차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행정구역인 세메레스크 당국의 허가 없이 출입하고 노동까지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은 이민국으로부터 현장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2주 후 이민국에 또다시 적발되면서 결국 법원의 강제 추방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톰스크 지역 이민국은 이들을 임시 외국인 구치소에 수용한 뒤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을 통해 전원 평양으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난 2월 체결된 북러 간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이 일환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이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30일 안에 추방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불법 입국하는 러시아인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러시아 내 북한인을 겨냥한 협정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3만 명의 북한인 노동자들이 건설과 벌목,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탈북 난민 3명이 지난달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97명이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5일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지난 3월에 탈북자 3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6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 11월에 5명, 12월과 1월, 2월이 각각 1명씩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다른 나라 출신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겁니다. 지난 3월의 경우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35개국 출신 6,2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소말리아 출신이 1,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버마 1,215명, 콩고 민주공화국 844명, 이라크 718명 등이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인 조진의 재미 탈북민연대 대표는 지난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너무 적다며 의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 난민들처럼 미국에 많이 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조 대표는 탈북 난민들이 제3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1년에서 1년 반이나 걸리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7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정보 전달과 표현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의 해외 웹사이트 차단 결정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that it will block access to foreign website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BOA 웹사이트를 비롯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대한 접속을 공식 차단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언론 매체와 표현을 엄격히 통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is one of the most closed societies in the world with severe restrictions on all forms of media and expression.
이어 북한이 외국인들과 일부 엘리트들에게만 통제된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왔다며 이번 차단 조치로 북한 내 정보 접근성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표현의 자유를 인권 문제와 동일시하면서 정보와 모든 종류의 견해를 공권력의 간섭 없이 찾고 얻으며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AP통신은 지난 1일 북한이 해당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공식 차단했다면서 북한 최신성이 이동통신사 고려링크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도 지난해 9월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재배치하려는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개성공단은 부지 지형을 평탄화해서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군부대를 재배치할 공간이 부족하며 만약 부대를 재배치하려면 공장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은 다만 북한군이 개성공단 조성에 앞서 포병과 전차부대를 공단 인근 3km 지역으로 배치를 조정했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퀘이커 교단이 창설한 구호단체가 북한 농업 전문가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년 넘게 북한을 지원해온 이 단체는 올해도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고 기술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 대표단이 미국의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 AFSC의 지원으로 중국에서 농업과 축산 연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린다 루이스 대북사업 담당관은 4일 VOA에 이번 연수에 북한 협동농장 관계자 6명과 농업과학원 토양과학연구소 연구원 3명, 김일성대학 계흥상농업대학 교수 등 총 12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주 일정의 연수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루이스 담당관은 북한 대표단이 중국의 새로운 농업기술과 물관리, 모내기 경작법, 축산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This year we're looking at animal husbandry is one of our projects. They're also looking at planting in China.
이번 연수에 베이징의 관계 시설을 둘러보고 웨이하이시의 닭과 돼지 공장에서 농축산 관련 교육을 받으며 청두시 가족 협동 농장을 견학하는 일정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대표단은 또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사천농업대학에서 모내기와 강내기, 감자 경작법에 대한 강의도 들을 예정이라고 루이스 담당관은 전했습니다. 지난 1984년 북한의 조선세계인민연대위원회와 접촉하면서 대북지원 활동을 시작한 미국 친우봉사회는 1990년대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1998년부터는 협동농장을 지원하며 본격적인 농업개발협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구호 차원의 일회성 식량 지원 이상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게 루이스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2005년부터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을 전수하는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북한 협동농장에 플라스틱 육묘 상자를 사용한 모내기 농법을 처음으로 전수해 수확량이 10%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담당관은 현재 평양을 비롯해 평안남도 소재 협동농장 4곳과 농업과학원, 김일성대학, 계흥상농업대학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도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we do the same things that we always do. We work with four partner farms to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practices.
북한 협동 농장에 비료나 농기 자재, 종자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실정에 맞는 농업 기술을 전수하며 북한 농축산 전문가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북한 농업대학 교수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온실 재배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또 올해 초 비닐과 탈곡기 등 농자재를 북한에 보냈다며 5월 중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루이스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루이스 담당관은 미국 친우봉사회가 1년에 2번 방북해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5월과 가을에 각각 방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미국 케이커 교단이 지난 1917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전쟁 희생자 구제와 세계 평화 모색을 목표로 설립한 단체로 2차 세계대전 중 활발한 구호활동으로 194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자연재해 영향을 받은 사람 수에서 북한이 1,8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1,660만 명의 인도와 1,020만 명의 에티오피아, 560만 명의 네팔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10만 명당 자연재해 영향을 받은 사람 수에서도 71,937명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와 중미의 도미니카, 몽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해마다 가뭄과 집중호우, 이상고온, 한파와 폭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5월에 건조한 날씨로 인한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은 데 이어 8월 초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와 경제적 피해 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10개 나라 명단에서는 빠져 이 부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46건의 자연재해가 기록됐고 9,900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2,700여 명으로 집계됐고 경제적 피해는 66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연재해의 44%가 아시아에서 발생했고 자연재해 영향을 받은 사람의 60%, 전체 사망자의 72%가 아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산으로 판매해 논란이 됐던 호주의 세계적인 의류업체가 사과 성명과 함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청업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산 제품의 판매 수익을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서핑 레저 전문 의류업체인 립컬이 논란이 됐던 북한산 제품 판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레저 분야 전문 매체인 더 이너시아는 3일 립컬이 북한의 의류 생산을 맡긴 하청업체와 계약을 끊는 등 6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립켈은 자체 조사 결과 북한산 제품의 공급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했다며 4,000점의 제품이 유럽과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으로 선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생산된 7종류의 모든 옷을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철수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하거나 비매를 전제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금액을 모두 반환 또는 교환해주고 하청업체에 본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 업체에 주문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북한산 제품 논란은 지난 2월 호주 유력 매체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의 보도로 제기됐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호주 기업인이 북한 당국이 주선한 의류 공장 방문 중 중국산으로 표기된 립켈 제품을 생산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동강 의류회사 노동자들이 립컬의 2015 겨울용 의류 일부를 생산했고 이 의류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해외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호주 언론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과 최소한의 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착취를 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립컬이 소비자를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립컬은 하도급 업체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소매업체에 물품이 전달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노조단체와 국제인권단체들이 비난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호주지부 대표는 립켈이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기업들이 도덕적으로나 국제인권의 틀 안에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호주 노조단체들은 기업이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보다 끝없이 값싼 노동력만 찾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나라 안팎에서 모두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고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북한 업체에 하청을 주고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동참하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립컬은 성명에서 북한산 제품의 판매 수익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판매 수익은 약속대로 모두 기부하고 앞으로는 제품이 적법한 공장에서 생산되는지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립컬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건 이 문제가 노예 노동 문제로 확산돼 기업 이미지 악화와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 소비자 단체들은 전통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도덕적 기업이 확인될 경우 시정 요구와 함께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립컬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에 거듭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신들은 어떤 나라의 일터에서도 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폭로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 북한의 무기 개발에 연루된 금융회사가 포함됐습니다. 대동 신영은행 계열사인 DCB 파이낸스 사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가 공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북한 금융회사도 포함됐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과 BBC 방송은 4일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가 대동 신용은행의 계열사인 DCB 파이낸스를 고객사로 관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DCB 파이낸스는 영국인 은행가 나이젤 코이가 북한인 김철삼과 함께 지난 2006년 여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해 등록했습니다. 당시 코이는 평양국제문화회관을 주소지로 등록했고 이어 모색 폰세카가 DCB 파이낸스를 자사법인으로 흡수했습니다. 모색 폰세카는 고객사들을 자사의 역외 회사로 등록시키기 때문에 실소유주의 정체나 거래 흔적이 문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력 자산가와 권력자, 독재자들이 이 회사의 고객이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DCB 파이낸스가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금융조사 당국이 지난 2010년 모색 폰세카가 관리하고 있던 또 다른 북한 회사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문의하자 그제서야 DCB 파이낸스도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색 폰세카는 2010년 9월 DCB 파이낸스와 거래를 끊었고 설립자인 나이젤 코이는 이듬해 지분을 중국 컨소시엄에 팔았습니다. 이후 미국은 2013년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대동 신용은행과 DCB 파이낸스, 김철삼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기관인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와 단천상업은행과 활발한 금융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 사실을 공고하면서 대동신용은행이 2006년에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는 금융기관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DCB 파이낸스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은 DCB 파이낸스가 모색 폰세카의 관리 아래 있던 때입니다. 버진 아일랜드 당국은 2013년 모색 폰세카에 다시 접촉해서 2006년 DCB 파이낸스 설립 전에 처리한 수표가 있는지 물었고 이때 또다시 회사 내부적으로 북한과 거래한 것에 대해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모색 폰세카 파나마 본사의 감사팀은 2013년 8월 9일 버진 아일랜드 지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코위의 주소가 북한이라는 점을 위험 신호로 인지하지 못했던 데 대해서 질책했습니다. 코위는 홍콩의 금융계에서 근무하다 1995년 북한으로 이주해 북한의 첫 외국계 은행인 대동신용은행 은행장이 됐습니다. BBC 방송은 모색 폰세카가 북한뿐 아니라 이란, 짐바브웨 등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 33곳과 거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해외 조세 피난처 유령 회사를 만들었다는 폭로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국가가 금융거래 차단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협회가 공개한 조세 회피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북한 금융회사가 포함된 데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동신용은행 계열사 DCB 파이낸스와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가 북한의 유령 회사라는 폭로에 대해 관련국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들 유령 회사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가 금융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 회사들이 지금도 운영 중인지 그리고 회사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는 지난 2010년 DCB 파이낸스가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해 9월 이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 업체들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DCB 파이낸스가 설립된 2006년 7월과 10월 각각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3년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대동신용은행과 DCB 파이낸스 그리고 DCB 파이낸스 주주 이사 명부에 이름을 올린 김철삼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이번 폭로에 참여한 한국의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역외 탈세 지역을 이용해 국제 제재를 피함으로써 핵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 했고 이를 모색 폰세카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들 회사들이 설립된 시기를 고려하면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BDA은행에 취한 미국의 제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가져왔던 북한의 위폐 제조에 대한 수사와 이후 제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세 피난처에 위장회사들을 설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재무부는 당시 북한과 거래하던 BDA가 북한의 위조 지폐 제작과 유통에 활용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우선적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의 50여 개 북한 계좌에 예금돼 있던 2,400만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이 조치 이후 대부분의 다른 나라 은행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면서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 서울의 여의도 일대는 봄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축제 현장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꽃탑 제막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통일 봄꽃에 물들다. 평화통일 리본 달김이 통일 기원 꽃.
한국은 지금 벚꽃이 만발한데요.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는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인 여의사로 서강대교 남단 부근에는 통일을 기원하는 꽃탑이 전시돼 있는데요. 5일 오전에는 통일의 문 리본 자르기 행사와 통일 기원 꽃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영등포구협의회의 김원국 회장입니다.
예, 올해가 분단 71번째 맞는 해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광복 71번째 맞는 해이고 물론 저 봄맞이 봄복도축제는 우리가 금년에 12번째인데 이번에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봄복도축제를 이루는 것은 8천만 국민이 동포가 모두가 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통일이 돼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평화통일을 빨리 좀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봄복도축제를 갖게 됐습니다.
통일기원 꽃탑은 통일을 염원하는 태극문양으로 세워졌습니다.
꽃탑은 반아치와 태극문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는 북한 동포뿐이 아니고 다른 국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해요.
제막식 부대 행사로는 평화통일 염원 리본 달기가 있는데요. 봄꽃 축제에 함께한 시민들이 긴 천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글을 적어 게시대에 전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통일 북한 동포들에게 저희 메시지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 뭐 외국 분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옆에는 지금 북한에서 오신 특별 공연단도 있고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메시지 남겨주시면 지금 저희가 풍선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벚꽃이랑 지금 리본이랑 잘 어우러져서 멋진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로 많이 와주세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빨리 대한민국이 빨리 평화 통일 되자고. 맞아요. 북한하고 이제 그를 하는 거예요.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지요.
청명이 있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사실 이리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논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항상 국민들이 우리가 염원하기는 통일이 있잖아요. 이 화창한 벚꽃과 함께 정말 통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었는데 빨리 하루빨리 얼른 통일이 돼가지고 얼른 흩어진 가족 만나자고.
꽃도 뭐 지금 너무 저 계절이 빨리 와서 그런지 따뜻해서 그런지 너무 활짝 피어가지고 사람 웃음처럼 꽃만 쳐다봐도 활짝 웃음이 나와요.
아, 예, 예, 썼습니다. 통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아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자손 대대까지 이렇게 맨날 전쟁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뉴스고 뭐고.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되면 좀 이런 서로가 좀 통일이 되면 한 나라가 되면은 좀 나중에 후손들한테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돼가지고 너무 아쉽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꼭 돼야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 영등포 여의도에 봄꽃 축제를 행사를 해서 이런 그 리본 달기 행사를 하는데 오늘 말 그래도 늘 그런 마음이 기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취가 안 되고 또 북한에 자꾸 엉뚱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런 힘이 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북에서 이렇게 평화통일이 될 수 있도록 좀 기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통일을 염원하는 글을 적은 천을 계시대에 전시하거나 풍선에 매달아 날리는데요. 풍선에는 평화통일의 꿈, 민주평통이 함께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달면서 무슨 생각하고 다실 거예요?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네네네네. 아우 돼야죠. 빨리 돼야죠. 네.
아 이게 지금 소원을 달고 오시는 분에게 네, 이걸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 리본 다신 분들한테.
네네네. 북한에까지 멀리 날아가서 우리 남한의 이 평화 통일에 대해 염원을 담아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리본을 해놓고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평화 통일을 알리고.
평화 통일 기원. 리본 달기 행사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행사가 끝나면 게시대에 전시된 통일 염원글이 적힌 천들을 모아 통일 희망나무를 만들어 전시할 예정입니다.
야경역이 상춘객이 한 600만으로 지금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오셔서 좀 저 메시지를 좀 담아주면은 좀 더 뭐 부각시키고 그렇게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통일의 목적을 좀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 중에는 북한 전통문화예술단의 공연도 열렸습니다.
저희는 북한 전통문화예술단입니다. 아, 북한의 전통을 여기 계시는 남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가 그동안 겪어왔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좁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통일을 위하는 그 길에 저희 북한의 전통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민족의 예술을 그대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세워진 통일 기원 꽃합은 봄꽃 축제 행사 중 600만 관람객의 기념 촬영 장소로 애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 일꾼을 뽑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지금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라죠. 오늘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새로운 정치 일꾼을 뽑아서 한국의 새로운 활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다수 한국 유권자들의 생각입니다.
네.
동네마다 붙어있는 후보자들의 얼굴과 이력, 공약도 들여다보고요. 집으로 지금 선거 관련 홍보물이 다 배달돼 있는데 이 홍보물 안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거리에 걸린 정당과 후보 이름이 적힌 현수막에 눈길이 가고요. 또 골목골목 누비면서 확성기로 이 홍보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활동도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몇 명이 출마를 했고요. 또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도 후보로 나설 수 있는지 그런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민들의 투표로 뽑히는 국회의원직은 모두 253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역을 253개 지역으로 나눠놓은 것인데 여기에 무려 944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또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서 선출되는 비례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7명인데 지금 각 지역을 찾아서 각 지역의 후보도 알리고 정당별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고 무소속으로 소속 없이 나설 수도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뭐 한국 관련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정당 이름이고요.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싶으실 텐데 이런 소수 정당도 구성돼서 지금 국회의원 후보를 냈습니다. 이미 인쇄에 들어간 이번 총선거의 투표 용지는 또 특별한 점도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용지에 무려 21개 정당이 들어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 비례대표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지 이렇게 기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당 이름들을 다 나열하느라고 33.5cm의 역대 최고 길이의 투표 용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당도 다양하고 후보들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색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많다죠.
그렇습니다. 25살 이상의 한국민이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당 소속으로 공천받아 출마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속 없이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의 국회의원 후보도 많습니다. 소수 정당을 구성해서 출마한 후보도 있고요. 요즘 한국의 선거 관련 뉴스에 등장하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의 그 화려한 색의 기호 1, 2, 3, 4번 이렇게 새긴 옷을 입고 다니면은 그 유력 정당 소속의 후보자들이고요. 요란한 유세전 없이 지역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무소속의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교회 목사도 있고 절의 승려도 있습니다. 배우, 마을 이장, 피아노 조율사, 구두 닦기, 서민 출신 후보자들의 면면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평양을 방문해서 화제가 됐었죠.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임수경 씨. 지난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름을 알리기 위한 이색 선거전이 연일 화제라는데 이런 내용도 네.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한 사람의 유권자에게라도 눈에 띄고 표심을 얻겠다. 바로 이겁니다.
네.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눈에 띄는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열과 오를 맞춰서 율동을 하면서 후보자 이름과 기호를 나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공사장에 그 굴삭기 있지 않습니까?
네.
굴삭기에 올라가서 유세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조선시대 죄인을 수송했던 수레, 이 함거라고 하는데 함거를 타고 또 유세를 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후보의 특징을 살린 똑같이 생긴 풍선 인형을 등에 메고 거리를 누비면서 눈길을 끌고 뭐 이런 일단 눈에 띄고 보자 이런 전략이 대세인데요. 어떤 후보는 그 뭐 뉴욕도 있습니다만 그 외국 관광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세그웨이라는 전동 이동 수단을 올라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쓰고 지역의 지킴이가 되겠다 이러면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겠군요.
네, 아마 그런 창의력이 대단한 사람은 선거 때마다 영입 1순위의 참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하지만 눈길을 끄는 이런 선거운동이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과 공약 등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빠지고 화려한 차림과 언변에만 치중된 선거라는 지적을 하는 유권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번쩍거리는 전광판 유세, 음악 소리, 뭐 녹음 안내 방송을 하루 종일 틀고 다니는 유세 차량이 소음 공해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제 경찰 등 관공서에 신고를 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지난 닷새간 2,600여 건, 하루 평균 한 500건 이상씩 관련 소음 신고가 들어가고 있고요. 출퇴근길 도로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 마구잡이로 걸려있는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민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OECD 회원국 중 평균의 두 배나 길다는 소식이 있네요. 오가는 길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라는 건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균 58분이 걸린답니다.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인데 OECD의 평균은 26분인데 한국은 그 평균의 두 배나 그 출퇴근 시간에 쓰고 있습니다. 이 OECD에서 이 관련 자료가 발표됐는데 사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출퇴근에 1시간 정도 걸리는 거 뭐 괜찮다,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보통 직장인들의 인식이었는데요. 이런 국제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아, 한국 직장인들이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출근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것이 이제 한국 실정인 것 같은데요. 한국 전역에 걸친 평균 통근 시간이 58분 정도라면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출근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저는 네. 괜찮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는요.
네, 네.
서울 도심의 주택값이 너무나 비싸서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의 면적은 1,700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인구는 2,280만 명입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한 43% 정도가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 회사, 직장, 기업은 그 서울 강남이나 종로 등 중심 지역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통근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인천, 수원, 의정부, 또 강원도 춘천, 경기도 일산 등 수도권 지하철망이 지금 거미줄처럼 구성돼 있지만 수도권 출퇴근 인구에게 이 편리한 통근 시간 주는 것 아직은 많이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서울은 한국의 수도고요. 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수도권 인구의 서울 출퇴근을 위한 교통정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서울의 동서남북, 경기도 각지에서 출발해서 서울 중심지까지 중간 정거장 없이 달리는 이 빨간색의 광역버스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고요. 하지만 도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만 늘려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여건이 되는 대로 2층 버스를 도입하는 구간도 생겨나고 있고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경기도 각지에서 서울까지 30분 안으로 통근 시간을 만들겠다는 이 광역 급행철도 건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속 250km로 달리는 준고속철도를 구축해서 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현격하게 줄이겠다는 이 정책이 최근 발표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최근에 파키스탄의 한 공원에서 자산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3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교의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의 한 분파가 이 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탈레반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